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성찬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인지,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을 기억하기를 좋아했고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 이 사건을 말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시대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고자 하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행하는 성찬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행할 것인데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이 단순히 형식적인 그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찬은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상징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 성찬이 행하여졌고 유월절에 행하여졌던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찬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실 때 그것은 유월절에 준비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날을 기억하시고 그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셨고 이 날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나아가기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였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로 구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집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 같은 비극적인 그리고 무서운 밤을 그들이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애굽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통곡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후로 이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유월절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것을 떼셨습니다. 그냥 떡이 상에 차려져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떡을 집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무교병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그 떡을 취하시고 그것을 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떡에 또 다른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에 행하신 이 의식을 주의 만찬이라 또는 주의 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잔을 축복의 잔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규칙적인 신앙 행위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주의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이 일요일에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일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이 주의 날에 모여서 하였던 이 성찬식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와 같은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고난이 사라지고 매주 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점점점 이 성찬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미신적인 행위로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주님께서 말하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 성찬의 상에서 떡과 잔을 마시면 자신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진다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한 의식과 행위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교회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행하거나 이것을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때에 이 성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 성찬을 잘 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톨릭의 심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모일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집에서 또 골방에서 헛간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기 들판이나 아니면 해변가나 동굴이나 이 그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장로교의 1년에 네 차례의 성찬을 행하는 그와 같은 전통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찬의 횟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성찬을 미신적인 것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미에 맞게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기도 하고 1년에 4번 행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변화들이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예배 자체가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 성찬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나태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또 우리의 가정을 두고 또 자신의 명예를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낙심하며 근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와 같은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이 유월절 기념의 그 모델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으로 먹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방편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망각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몸과 피는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유월절에 성찬을 행하면서 나와 함께 먹었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전에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가 아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전에는 너희가 마음 가운데 온갖 죄악을 따라서 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죄가 깨끗이 씌워지게 되었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이 유월절 저녁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고 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났고 그들은 즉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을 구원할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간에 있었던 은혜의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즉시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즉시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 의미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으심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에게 나아올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의식을 향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믿음이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가련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를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고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다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나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병이 들거나 약해지거나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도 자신을 살펴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었던 그와 같은 죄로 돌아가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이 성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면서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생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금방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필 때 우리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생동하도록 그렇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생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나오면서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기가 새롭게 되었는가?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케 되는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생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내 자신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사람들과 화해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신앙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상으로 나와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